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훈아, 너는 지금 뭐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요, 밤에 혼자 자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에겐 그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라면 이 질문은, 이 두려움은 곧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또 다른 두려운 제목들이 생겨날 겁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요. 결혼 적령기가 되면 나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이 또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어디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되고요. 병원을 찾는 환자의 15% 정도가 이런 건강염려증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자기들도, 제자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클레이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걸어 잠구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서 혹시나 내가 발견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넘게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이 지금 바로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훈련,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현실을 더 이상 정확하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문제는요,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은 점점 더 약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세보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세보 이펙트라는 말은요, 플라시보 이펙트,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는 말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요,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이 내 몸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노세보 이펙트는 뭘까요? 노세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I shall harm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롭게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몸이 아파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중턱쯤 올라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마침 옆을 보니까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청년이 그 물을 열심히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옆을 봤더니 팻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팻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Poison X. 그 팻말을 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난 지금 독약을 먹었구나. 포이즌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갑자기 몸에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고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 청년을 진료를 쭉 해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에 포이즌 X라고 적혀 있었다고, 내가 독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팻말은요, 프랑스어로 낚시 금지, 포이즌이랑이 낚시고요, X는 금지한다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청년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열도 나지 않고요, 더 이상 구토도 나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갑자기 아프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팻말을 보고 나서 아, 내가 독을 먹었구나라는 두려운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온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틈으로 들어오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쉽게 미칩니다.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온 공동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두렵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이야기,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10명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대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온 이스라엘 군대 안에 순식간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유대인들이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그 소리를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지니까 한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되게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날 저녁에 쉽게 말하면 아침에 듣고 그날 밤에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두려움이 시작되었고요.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골리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이 한번 빠지게 되면 변화를 준비하지도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담장 안에 머무는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약간의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요, 일시적입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향수를 뿌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쓰레기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뼈에 금이 갔는데 밴드를 붙여놓으면 그 순간에는 혹시 통증이 덜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뼈는 붙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세상의 방법들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는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고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워하는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의 함정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려움을 비롯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2절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두려움과 한숨이 주님한테 있을 때 찬양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오신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더 주님을 붙잡는 것,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그 빌립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는요, 이제 다음 순서가 나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칠까봐 도망칠 수 없도록 양쪽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아, 이제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염려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는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손끝에 난 상처 하나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질병이 몰려와도,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살펴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단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라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라고 말하는 곳으로 너희들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산에서 내려가자,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핍박이 일어남으로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장 안에 머물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보내심을 위한 평안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남들과 다른 삶, 남들과 구별되는 삶,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죠. 보내시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자들은 배신자였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 내가 끝까지 주님께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이 실패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믿지를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도 믿지를 않고, 그리고 숨어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예수님께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구나,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실패했던 기억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모여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예전에도 똑같이 하셨던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내가 예전과 동일하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실패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셨고요, 채찍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주셨고, 실패하고 쓰러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실패하고 거지처럼 돌아오게 되죠. 그럼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요, 그 말씀을 보면 단 한마디도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야, 너 이런 이런 잘못들을 했구나라는 말 한마디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가 한 일은요, 거지처럼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기 전이나 돌아온 후나 동일하게 이 내 아들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바로 이런 똑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화합니다. 사랑하다가도 한순간에 미워하고, 칭찬하다가도 한순간에 정죄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합니다.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요,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오셔서 괜찮다라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정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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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들을 했다라고 지적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로 인해서,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주신 사명을, 보내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숨을 내쉬다라는 말, 이 숨결을 넣어주신다라는 표현은요 엠피사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이 되었고요, 구약 70인역에서는 두 번 사용이 되었는데, 한 번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한 번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기를 넣어주신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생기를 불어주셨다 할 때 이 말이 사용됩니다. 생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시는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그 땅을 향해 가라, 담장을 넘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없애주신다 하고, 아무리 우리의 염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끌어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혼자 어디를 가면 두들겨 맞고 오지만 아빠가 함께 가면 아빠가 지켜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종이는요, 그냥 찢으면 너무나 쉽게 찢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이가 철판에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철판이 찢기기까지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쓰러지지도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 일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담장을 넘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힘입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라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염려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함께하니까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